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마지막 장면이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말씀을 크게 오해하였도다. 말씀을 읽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울림처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말씀을 읽으나 이걸 크게 오해하면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말씀을 안 읽었던 때보다 더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인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전에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나한테 이런 편지를 보내지? 하고 겉으로는 잘 안 나타나서 했던 걸 뜯어봤습니다. 신영교회 민홍신 목사님에서 그 편지를 이렇게 뜯어보니까 글쎄 누가 보내냐면은 신천지 이만희 씨가 보낸 거예요. 민홍신 목사님께 내용인즉슨 목사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신천지로 돌아오세요. 그럴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야, 황당하더라고요. 논리인 즉슨 이런 거예요. 예수님도 이단이라고 그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에게 정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정죄를 받는 거래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사실은 진실이었던 것처럼 자기들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옳다는 거고 자기들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 기독교가 이제 이단인 거고 그러니 회개해야 이 목사님 마지막 14만 4천에 그래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황당하죠.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정말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한번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진짜 정말 좋다. 그렇다면 진짜 그렇다고 한번 해보자. 우리가 진짜 완전히 이게 뒤바뀌었다고 한번 해보자. 이단은 사실 신천지 이단만 있는 게 아니라 별의별 이단이 되게 많거든요. 이단은 사실 우리 교회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도 가끔씩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혹시 이 교회 이단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얼마나 이단이 무서우면 예? 이단, 이단, 이단. 곳곳에 이제 산재해 있는 이단들의 어떤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막 상담도 하고 뭐 한다고 하면은 혹시 이 교회가 이단이 아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 좋다 이거예요. 그러한 걱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이단인가 이단이 아닌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저들을 이단이라고 하고 저들은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럼 과연 누가 진짜 이단인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님 때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은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했고 또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또 말하자면 그들이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둘 중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그 모든 것에 대한 진실은 어디 있었을까요? 진실은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옳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이 옳고 예수님의 말이 옳으면 그럼 이제 그들이 이단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증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만희 씨는 지금 아주 큰 오해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옳다고 말했나요? 하나님이 그들이 정말로 진실하다고 말했나요? 이만희 씨를 믿는 그 신천지가 옳다고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나요? 만약에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다면 우리가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말하는 것에도 이르기 전에 이제 신천지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얼마나 친족관계를 파괴시키고 그들이 얼마나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파괴시키고 신천지에 들어가게 되면 그럼 일단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공부해야죠. 또 교육받아야죠. 교육받은 다음에 다른 사람 포섭해야죠. 포섭한 다음에 또 이제 인간관계 끊어야죠. 막 다단계처럼 막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걸 해야 구원받는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걸로 구원받는 거지만 거기는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에게 화가 임하고 안 그러면은 우리 가족에게 저주가 임하고 안 그러면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의 열매들은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주 악한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단 둘이 봤을 때는 상대적이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이게 절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황당하게도 네? 이단이 우리 보러 이단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그들도 성경을 봐요. 그들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말씀을 얼마나 잘 아는 줄 아세요? 구원파 이단들이 얼마나 말씀을 들고 파는 줄 아세요? 성경 공부합시다 라고 들이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단인 이유가 그들이 성경을 너무나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는 거,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깨달아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오해하니까 하면 할수록 망가지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집에 있어도 괜찮은데 성경 공부한다고 밖에 나가서 이단에 빠지고 아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데 교회 이외에 아 다른 성경을 배우겠다고 무슨 센터 간다 혹은 무슨 뭐 학원에 간다 뭐 한다 하면서 이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을 오해하는 자들과 말씀을 이해하는 자들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되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네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 기존에 나와 있는 해석 그 이상의 것이 여러분이 뭐 해본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해보지 않은 것들도 있어서 좀 더 포괄적인 것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적 해석 아 이거는 아주 초보적인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원리 예화 방법 사례로 하는 거는 아주 초보적인 거죠. 그러나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단인가 이단이 아닌가 이게 정말 정통인가 아니면 이단인가 이게 정말 누가 옳은 건가를 따지려고 할 때는 적용적 해석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다른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관점적인 해석이에요. 관점적인 해석을 해볼 때만이 그게 옳고 그른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또 신천지에 이제 헷갈리거나 여호와의 증인에 헷갈리거나 혹은 뭐 신종 이단에 헷갈리거나 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관점적인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점적 해석 따라해보세요. 관점적 성경 해석. 관점적 성경 해석. 자, 이 관점적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네 가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생각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찾아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네 번째는 사탄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신천지에서 해석하는 그 성경 해석이 그게 의미가 생겨요. 또 여호와의 증인들이 생각하는 성경에 오해되는 해석이 그 위치가 뭔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옳은 것 같아요.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 것 같고 저걸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관점적으로 그 부분을 관점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한 보는 사물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관점은 이제 보는 위치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은 이걸 어떻게 보는가? 다른 사람은 이걸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게 이제 타인의 관점인 거예요. 그 말씀을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지 다른 사람은 그거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우리가 오전에 그 저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우리 주보에 나오는 저가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아까 장로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거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딱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구나. 나는 그게 그렇게 보이지만 다른 사람은 그게 정말 장로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는 자기 자신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라는 걸로 이게 그렇게 읽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읽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생각이 짧은 거죠. 그게 그렇게도 읽힐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잘하신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때로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건 다 알겠거니 하는 부분을 그냥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듣습니다. 그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그럼 저는 이제 나중에 딱 생각이 드는 거야.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구나. 나는 나만 생각했구나. 근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생각해 보면은 그 예전에 그 대학 다닐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익숙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강의 수업 자체가 청중을 생각하지 않는 강의였어요. 학생 무시하는 강의였어요. 교수님은 항상 학생을 무시해버려. 그리고 막 칠판에다 라틴어를 써버리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라틴어로 막 강의를 해야 되니 그냥 잤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냥 잔 것밖에. 라틴어로 막 하면서 막 뭐 고대 철학이 어떤 그러면서 참 교수님은 참 학생 생각 안 한다 했는데 그런 수업을 오래 듣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들리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그러나 이제 그걸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을 생각할 때 나는 이걸 이렇게 보지만 다른 사람은 그걸 어떻게 보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도 생각을 해봐.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보실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탄은 그것을 또 어떻게 볼까? 그렇게 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내야 되겠구나라는 이제 결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이 오해하였도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정말 이런 관점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관점이 없으면 또 다른 식의 본문을 얼마나 오해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확한 말씀에 대해 오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해하는 자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보고자 하는 말씀은 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7형제가 있었어요.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도 그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형사취수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아내로 맞이해야만 해요. 그게 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끔찍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는 그게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가문의 그 유산과 가문의 기업이 보존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러고 그 이스라엘에서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원래 가나안 땅을 그들이 이제 취한 다음에 기업별로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유지를 못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 지파에서 그 가문에서 그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 이제 넘어간다는 걸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거부하는 일이었던 거죠. 자기 기업에서 그 땅을 보존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이라는 그 땅 내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연히 형사취수법이라는 형수를 이제 맞이해야만 하는 그런 법이 생겼던 것입니다. 거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7형제에서 마지 아내를 취했는데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둘째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자녀를 만들어야 돼. 자녀가 없었어요.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셋째가 그 다음에 형수를 또 아내를 맞이해서 참 끔찍하죠. 그러면은 이게 참 복잡한 관계가 형성이 되죠. 우리 같으면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관계지만 하여튼 이제 이런 가상적인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끔찍하게도 일곱째까지 다 한 번씩 아내로 맞이하고 다 아들이 없이 죽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랬어요. 사실 좀 가상적인 얘기를 애초에 한 건데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질문은 이거예요.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이제 이게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가져온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보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신에 대한 관점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나름의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옳건 그르건 간에 다 자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일까요?
첫째 아내.
네. 그냥 답이 나오시네. 첫째 아내. 왜 첫째 아내인데요?
첫째가 결혼했잖아요.
둘째도 결혼을 했는데? 조강지처니까? 조강지처니까? 자, 첫째 아내 하나 나왔습니다. 또,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가부를 물어야 되겠는데. 누구의 아내로 할지,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의 아내일 것 같아요? 일곱째까지 다 결혼을 한 번씩 해봤는데, 누구의 아내일까요? 결혼을 안 해봐서 몰라. 기권. 장로님은 누구의 아내일 것 같으세요?
아니, 뒤에 해답 나와 있는 걸 물어봐요.
아니,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해 보는 거예요.
아, 예. 네. 아니, 그, 하늘나라에서는 재혼하는 게 없다 그랬으니까.
예.
누구 아내가
없어요? 재혼이
없다. 재혼이 없는 게 아니라.
누구 아내가 없다 이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누구 아내가 될 수가 없죠.
아무의 아내도 아니다.
아니다.
아무의 아내도 아니다. 네. 첫째의 아내다. 아무의 아내도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생각이 있으세요? 이러한 식의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것에 무수히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질문은 죽어서도 제가 길렀던 우리 강아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최근에 우리 금붕어가 하나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금붕어 그 이름이 뭐였지? 종류가 뭐였지? 구피랑
수마트라.
구피 세 마리가 수마트라 세 마리가 죽었는데 걔네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죽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나름 천국에 대해서 생각이 있습니다.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없어요. 만나도 기억을 못할 거예요. 아니면 기억을 할 거예요. 아, 나름 생각이 있습니다. 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어느 틀 하에서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괜찮아요. 큰 문제가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아, 한 명일 수도 있고 첫째 아내일 수도 있고 아, 아무의 아내가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나올 수 있는 대답이 뭐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의 아내일 수도 있겠고 만인의 아내일 수도 있겠고 자 이게 특별히 말씀에 저촉되는 게 아니면 아 그냥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자기 자신의 생각입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뭐라고 하나요? 제가 그렇다고 권사님을 미워하거나 장로님을 폄하하거나 혹은 만인의 아내 어떻게 그게 만인의 아내일 수 있냐고 공격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다 자신의 생각일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은혜 받고 말씀을 이해하고 생각한 내용일 수 있으니까 이건 이제 자신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타인의 생각을 들어보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져요. 타인의 생각, 바로 이 얘기를 끄집어냈던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두개인들의 생각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기에 대한 사두개인들의 생각은?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복잡한 문제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애초에 이 질문을 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18절에 나오지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우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리고서 아까 방금 말했던 그걸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 어려운 것을 질문하면서 그들 마음속에서는 정말 하고자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런 복잡한 일이 생기니까 누구의 아내도 아니거나 누구 모두의 아내거나 아니면 한 사람의 아내거나 이런 아주 회개망측하고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부활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건 좀 얘기가 심각한 거죠. 부활을 인정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얘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만난 또 다른 이단은 어떤 이단이었냐면은 이 교회는 목사님이 없어요. 아무도 목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왜 목사를 안 만들었습니까? 하니까 목사가 있어서 교회가 망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있어서 모든 부정이 다 생긴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있어서 모든 교회에 부패가 생긴다는 그래서 목사님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강도를 하는 사람은 없나? 그러니까 강도, 설교를 하는 사람은 없나? 설교를 하는 사람은 있어요. 다만 그 사람을 목사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을 없애버렸으나 목사의 기능은 존재해요. 그래서 장로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무엇인가를 없애기 위해서 그들은 뭘 없앴냐면 전부를 없애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제 얘기가 이런 식으로 거쳐나갈 때 이제 말씀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곁길로 나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교회의 문제를 봐라. 그래서 교회가 없어져야 돼. 또 십일조를 봐라. 그래서 십일조는 없어져야 돼. 기도하는 걸 봐라. 그래서 기도는 없어져야 돼. 또 뭐 수련회를 봐라. 그래서 수련회는 없어져야 돼.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도 그래서 부활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그들이 그렇게 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은 누구의 아내일까요?를 따지는 게 옳을까요? 이제 여기서 이건 그냥 상대적인 얘기일 뿐이야 라는 그런 어떤 타협적인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고 그들도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니 그냥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이단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타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옳다 그러다라는 걸 말할 수 없는 게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여기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자신의 관점과 타인의 관점 이 두 가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의 관점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을 볼 때, 예수님 자신의 생각을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생각들 나의 자신의 생각과 다른 타인의 생각들 또 타인의 생각과 다른 내 자신의 생각들 속에서 뭐 하나는 옳은 게 있는 거예요. 뭐 하나는 옳고 그것을 우리는 붙들어야만 합니다. 이 시기는 어렵게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더니즘 이후의 시기인데 이거는 모든 가치가 다 해체된다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명확한 가치라는 게 없다라는 시기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어떤 생명을 걸을 수 있는 혹은 우세되는 그런 가치가 없이 다 상대적이고 이 사람 이 사람이고 저 사람 저 사람이고 아 자기가 성적 취향대로 살아가면 되고 자기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면 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도 아무 지장이 없는 세계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예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예요. 우리가 그런 시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 진리를 믿고 있는 겁니다. 구원 받는다는 진리,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진리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 거예요. 상대적이거나 아니면 절대적이거나. 우리는 그래서 상대적인 진리로 끝나서는 안 되고 절대적인 진리로 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방향성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서 우리 자신도 상대적이라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만 있다면, 흔들릴 수 있다면, 그럼 우리가 지금을 믿어도 내일은 안 믿을 수 있겠네요. 모레는 또 달라질 수 있겠네요. 늘 변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관점과 타인의 관점으로 끝나지 않는, 좋다. 그러면 우리는 그 중에 한 사람과 결혼하거나, 그 중에 한 사람과 뭐 아내가 되거나, 아니면 모두의 아내도 아니거나 뭐 이런 생각이 있고, 저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부활은 없고 또 사후세계는 존재하지 않고 그냥 믿는 것은 그냥 이 세상의 일뿐이라고 하는 그 중에서, 좋다. 그럼 도대체 누가 옳으냐? 여기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거예요.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그 관점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의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타인의 관점을 하나의 견해로 생각하고 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실이에요. 하나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는 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진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정말 가장 이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게 뭘 오해했나요? 성경을 오해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오해했나요? 능력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능력을 오해하니까 아주 회개망측한 결론이 나왔어요. 부활이 없다 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관점, 타인의 관점은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므로 부활이 없다. 그렇게 복잡한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일들은 없다. 그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누군가를 사기쳤는데 이제 같이 다 부활해서 딱 보게 되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네? 내가 누군가를 죽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살아났어요. 같이 얼굴을 마주봐요. 얼마나 이게 참 남사스럽겠어요. 내가 얘를 죽였었는데 같이 이렇게 얼굴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편해. 네? 그러니 그런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다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다 알아서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왜 그런 일들을 하게 했는지, 왜 모세가 형의 아내를 취하게 했는지, 이 성경의 의미를, 그 진리를, 그 본래 의미를 오해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렵게 풀어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야 된다, 아니면 모두의 아내도 아니다, 아니면 모두의 아내이다, 이건 뭘 생각하지 못한 걸까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25절,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천사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결혼 제도가 사라진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족 제도가 폐지된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수준의 정도가 아니고 천사들과 같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하게 일을 하는데 제가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그 놀부 연극을 하는데 제가 무슨 역할을 맡았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제가 아주 너무 황당하고 창피해서 참 그때 어색했는데 놀부 연극을 하는 거예요. 놀부 연극을 하는데 흥부가 있고 놀부가 있고 놀부 마누라가 있고 그래서 흥부가 나갔다가 들어와서 놀부 마누라에게 그 주걱으로 뺨을 맞고 그걸 이렇게 떼어먹는 이제 그런 걸 했어요. 학예에서 제가 그 중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아세요? 너 어떻게 알았어? 놀부 마누라. 제가 놀부 마누라를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게 된지 하여튼 그게 웃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딱 와서 놀부 마누라가 와가지고 이렇게 한바탕 이렇게 날리듯 이렇게 그래서 비튼 거죠. 제가 놀부 마누라였어요. 놀부가 있고 흥부가 있고 그래서 놀부와 흥부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놀부 마누라 등장해서 놀부 흥부를 이렇게 따기를 착 때리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놀부 마누라였어요. 그걸 이제 친구 이제 한 대여섯 명에서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걸로 남아있잖아요. 그 다시 친구가 된 거예요. 그 역할을 할 때는 저는 놀부 마누라였지만 그 역할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그 역할을 몇 시간 동안 했겠어요? 그걸 준비하고 연습하고 몇 시간을 했겠어요? 몇 시간을 했겠어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길어야 아주 오래 잡아봅시다. 길어야 며칠 했을까요? 길어야 일주일. 그보다 더 짧게 했지만 한 3시간 했나? 그러나 더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친구였고 짧은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그 역할을 한 것뿐이었어요. 이제 이러한 시간의 차이가 바로 우리가 살아나갈 영원의 세계에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하게 될 이 역할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놀부고 놀부 마누라고 흥부고 혹은 흥부 마누라고 그 역할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감당하고 났을 때 그 역할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는 뭐가 될까요? 우리는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었고 한 남편의 아내였고 일곱 형제였고 여덟 형제였고 그러한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해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해로 나아가려고 할 때는 항상 아 우리가 그걸 미처 몰랐군요. 나는 그저 우리가 결혼 제도가 폐지되는 줄 알았어요. 결혼 안 해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 그냥 누구의 아내가 되고 누구의 아내가 안 되는 정도만 알았어요. 하나님은 아니다 얘들아 그 이상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아주 획기적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으신 거예요. 어차피 영혼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 개념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영원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끊임없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사두개인들의 얘기는 그럼 도대체 뭘까? 사두개인들. 우리는 아 그런 거였군요. 하나님의 뜻에 올라가기 부족한 올라가기를 예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올라가야만 하는 이제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 정도만인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생각에 이 정도 올라간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 부족한 생각이었어요. 아 하나님의 뜻으로 올라가면 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럼 이제 사두개인의 생각은 뭐였을까요? 사두개인의 생각의 본 정체는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부활을 부정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생각하는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떨어진 것이죠. 우리는 그저 웃고 끝나는 정도의 이야기였지만 그럼 도대체 그들의 생각은 뭐에 더 가까웠을까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뭐에 더에 대해서 더 가까운가를 살펴보려고 하면 마지막 네 번째 사탄의 관점을 보면 그들의 생각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구절을 읽어보면서 사단의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27절 자 이게 좀 어려우니까 또 이제 끝날 즈음에 또 어려운 얘기를 새롭게 시작하면 또 머리 아플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없애면 누구도 없어지게 돼요? 하나님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산자처럼 부르신 하나님이 그 모든 자의 하나님이셔서 부활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데 부활을 부정한다면 그럼 그는 도대체 누굽니까? 그게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관점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오해하게 하고 변질시키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냥 그 사람의 관점인지 아니면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되게 사탄적인 관점이 있어요. 이건 정말 악한데 그건 정말 다 망가뜨리는 건데 그건 정말 다 부정하는 건데 아 왜 멀쩡한 목사님을 없애? 네? 그럼 목사님이 있어야지 목사님이 있어야 기도해 주지요. 목사님이 있어야 말씀 가르쳐 주지요. 목사님이 있어야 책임을 지지요. 아니 물건을 팔아도 길거리에서 물건을 팔면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사먹기는 하지만 때로는 좋아 보이면 그러나 어떤 경우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목사라는 직분이 있으니까 목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도 있고 목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어떤 그 이 노회도 있고 총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정화시키려고 하고 단돌이를 하려고 하는 그런 틀이 생기는데 이걸 다 없애버리면 이제 많은 신학적인 논쟁과 이단 논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단들이 제기했던 그런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감당해요? 형제들이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취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바보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 이제 형제교회가 그러니까 이단시가 되는 거예요. 결국 형제교회는 이단시가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십자가의 삼위일체를 부정하면서 양태론 이단으로 빠집니다. 양태론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각 분이 계시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분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그런 이단이에요. 그렇게 한다는 이단에서 그런 이단에 취약하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 이단은 그건 이제 이만희 씨로 귀결되는 거니까. 안상홍 이단은 그 안상홍 씨로 다 귀결이 되는 거니까. 박윤식 씨 이단은 그 박윤식 씨를 믿는 거고 다 인간을 믿는 걸로 다 귀결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는 그 모든 관점을 다 무너뜨리고 다 사람 바라보게 만드는 사람 믿게 만드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도 처음에는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했다가 아주 신기하는 것 같아도 이걸 누가 만들었게요 하면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이만희 씨가. 그러니 이만희 씨가 교주가 돼요. 그리고 이만희 씨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교회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거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단이니까 말하는 건데 기타 뭐 다른 이단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이제 거부하고 하나님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때로는 뭐 지방에 시골에 정말 나이든 목사님이라도 복음대로 가르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 증거한 길이니까. 길이지. 뭐 겉으로 화려하고 뭐 사람들이 많고 뭐 사람들이 뭐 예뻐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잘나 보여도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그곳은 사실 회칠한 무덤이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다 같이 이제 사탄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그런 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해하는 자가 되어서 말씀을 오해하면 오해할수록 말씀을 다루고 있으나 변질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아는 건 아니어도 성경 구절을 막 달달달달 외운 건 아니라도 그 하나를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혼탁한 세대에서 이단 많은 세대에서 정말 정통으로 또 우리 자신도 더욱 정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해하였도다가 아니라 네가 천국에서 멀지 않구나. 네가 말씀을 잘 이해하였도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말을 네가 정확히 이해하였도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잘 깨닫고 나아가게 주옵소서. 여기에 오해와 여기에 변질과 여기에 타락이 생길 때 얼마나 하나님의 권능이 땅에 떨어지고 그 영광이 사라지며 인간이 높여지고 그리고 인간의 죄성이 부각되어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정말 사단의 그 모든 일들에 연합하게 되어질 뿐인 것을 우리들이 결코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께는 답이 있고 하나님은 해명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설명하실 수 있고 내가 천국에서 그 모든 것을 설명 들으리라 고백하며 결심하며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의 모든 방해를 뚫고 넘어가는 귀한 말씀에 이해를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말씀을 곡해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를 시험들게 하며 그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리 같은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들은 굳게 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우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다가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문장.